교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즉 모세가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아서 형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아론의 가문은요, 대제사장의 가문이죠. 대제사장의 가문이어서 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었고 그의 아들들이 이제 2대, 3대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을 하는데 아론이 잠잠했죠. 왜 잠잠했냐 하면 이 아론의 마음속에는 지금 너무 힘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장자와 차자였는데요. 이 아론에게는 아들이 네 명이 있었죠. 근데 그 위에 장자와 차자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갑자기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들어갔다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요,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면서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또 이 성막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에 이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드러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는데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를 인도를 해야 돼요. 제사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두 친구가요, 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불이 나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았었는데요, 만약에 이들이 단순한 실수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신다면 과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치셨던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에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말씀의 내용이 있고 바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지 않았었는가? 이 말씀은요, 레위기서 10장,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찾으셨으면은 레위기서 10장 8절과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 9,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나답과 아비우가 분별을 하지 못했죠, 그죠? 어느 불이 정한 불이고 어떤 불이 그렇지 않은 불인지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불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었죠. 왜 그랬겠습니까? 정신이 제대로 되어져 있었으면 제대로 했겠죠, 그죠? 근데 무엇을 마셔서 분별을 못한 겁니까? 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제사를 인도하러 들어갈 때에 무엇을 마시고 들어갔다고요? 술을 마시고 들어갑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제 술을 마셔보면은 아시죠, 그죠? 이게 지금 두 개인지 세 개인지 구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술을 마시고 나면은 그렇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고 나면 들어가서 이게 이 불인지 저게 저 불인지 헷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불을 가지고, 그래서 단순히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경멸히 여긴 것입니다. 우습게 안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인데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해서 그들을 불을 내어서 태워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신이 교육을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과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아론이요 잠잠하면서 말을 못했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경멸히 여겨서는 안 되고, 이곳에 적어도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몸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삶이 예배이지만은 공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요 잘 살펴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먼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반드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속에서부터, 내 속마음에서부터 하나씩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 아뢰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죠.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는데 무엇을 드립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무엇을 드리죠? 예, 감사합니다. 찬송을 드리죠, 그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찬송을 드립니다. 또 무엇을 드리죠? 예,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또 무엇을 드리죠? 예, 기도를 드리고, 또 무엇을 드립니까? 네? 감사도 드리고, 거기가 다 나오는데요. 우리의 중심, 마음을 드리죠, 그죠? 자,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응답을 받고, 또 무엇을 받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래서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도가 이것을 예배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앉으셔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성가대가 일어나서 찬양을 할 때는 회중석에 계시는 분들도 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같이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성가대가 찬양하기 위해서 일어서면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그런 교회도 제가 봤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그래서 성가대원들 얼굴 보면서 입을 왜 저렇게 벌릴까? 소리가 좀 안 나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로님들 또 대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 주님께서 성가대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도 많은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실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찬양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내가 받을 은혜를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그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참 예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동안에 참 많이 이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인데요. 이것이 우리 삶까지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영혼이 만약에 떠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어지죠? 죽음 상태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또 다른 나와 같은 또 그 한 존재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빠져나와서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딱 두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다, 그 말씀입니다. 육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가 있고 이 안에 그 영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을 벌리지 말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 벌리지 말고요. 자, 여러분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입술을 벌려서 말씀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말씀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방법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에 사라가 들었었죠. 근데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코웃음을 쳤죠. 입으로 말은 하진 않고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를 가진다고 하면서 막 웃었죠. 그 속으로 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왜 사라가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벌리지 아니하고도 내 속에 있는 이 존재는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영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도
그 영으로 예배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눈은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 이 위에 따뜻한 공기도 막 내려오고 식사도 하셨고 그러니까 따뜻하니 눈이 졸려서 눈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뜨고 조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아세요? 그 소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눈 뜨고 가만히 있는 사람 이렇게 옮겨가면 눈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는 사람 그 눈을 박아서 이렇게 보면 눈은 뜨고 있는데 자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안에서 판단도 하고 안에서 막 정죄도 하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여러분도 영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즉 거짓이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진리 즉 알레테이아 이 상태는요 거짓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나오시면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으면 나를 돌아보시면서 쳐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알레테이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죠. 그죠? 수가성 여인의 그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성령을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여인이 드디어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으면 제게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예수님께 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있다라고 딱 주시지 아니하고 대뜸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네 남편 데려오라 딱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은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바로 뭐였습니까? 그 남편 문제였죠. 이 여인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예, 여섯 명이 있었죠. 너에게 남편이 다섯 명이 있었으나, 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다섯 명은 이미 갈아치웠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한 걸 보니까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이걸 가리켜서 불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대단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물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그 물 달라 즉 성령을 달라는 것인데 이 여인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고 하니까 그거 좀 달라고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남편 데려오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여러분들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신다고요. 너무 기뻐하셔서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십니다. 찾아내셔서 그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두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라고요.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더불어 이 대결을 했었죠. 대결을 하는데 그때 당시 아합 왕이 이스라엘 전체 모든 나라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조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드리던 그 돌제단도요 무너뜨려버렸죠. 무너뜨려버리고 난 다음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러한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나와서 바알 하면서 막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 신여 내려오라고, 그 다 이방 잡신이고 사탄을 섬기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때는요 그들도 이렇게 불을 내리고, 자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하늘에서 불도 내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 가지 이적들도 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탄의 능력이 탁월하다고요. 근데 아무래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니까 이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께 송아지를 벌려놓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럽니다.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있습니다. 엘리야가 제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돌을 가지고 무너져버린,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죠. 돌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은 거예요. 아마 저는 엘리야가 그 돌을 쌓을 때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너져버렸던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씩 수축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예배,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셔서 그들을 위하여서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시편 95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다면 오예배 지금 나와 계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며, 무엇을 굽히라는 겁니까? 허리를 굽히라는 겁니다.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경배하며 또 우리를 지으신, 즉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죠. 그죠?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죠. 꼭 이러한 그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죠. 여러분 이 시편 95편 6절 말씀을 딱 보면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죠. 예, 엘리야가 그렇게 했죠. 그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요 다 죽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해하는 백성들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 시내가에 내려서 다 죽였죠. 그리고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 산 꼭대기를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세가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딱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 엘리야는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이 무릎 속에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요 이만큼 딱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세요? 안 되죠. 저는요 가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돼요. 무릎 사이에 머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눈과 땅이 딱 마주 대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기도하실 때에 여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와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하는 기도는 사실은요, 그냥 앉아서 드려도 되지만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요,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때도 이게 다르다고요. 감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요, 이 앞에 이 방석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셔도 되고, 여기 의자에 앉으셔서 하실 때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세를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를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았습니까? 개폼으로 마신 사람들은요, 안 뽑았습니다. 그죠? 개폼이 뭐, 어떤 폼이에요? 엉덩이는 하늘 향해 들고, 입은 물을 향해서, 그래서 입을 향해서 버클버클 이렇게 마신 거죠. 이런 사람들은 뽑지 않았고,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의 그 300명의 용사를 선택을 하실 때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사람을 보고, 그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선택하셨죠? 자세입니다, 자세. 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자세를 보시고 선택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그냥 내 마음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그가 아닙니다. 그것도 보시지만은 우리의 자세를 보십니다. 우리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의 자세도요, 정갈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요, 버리셔야 돼요. 자세도 정갈하게. 자,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어떡합니까, 우리 군사님들?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아, 이 말을 적게 하라 그랬죠.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때 내 발을 뭐 하라고요? 삼갈지어다 그랬죠.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이 발을 조심하라 그 말이죠. 사실 이 말씀은 들어갈 때 신발을 좋은 거 신고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행실을 조심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그때만 조심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조심하라 그 말이죠.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자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까? 예. 맞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또 직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내려놓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고 마음껏 흥청망청 살다가 주일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 이 마음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까지 연장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이제 전자, 후자가 뭔지를 모르시겠죠? 예. 그 전자는요, 말자의 오빠입니다. 자, 전자는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하는 교회에 쓰는 집사고, 집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잡사가 되는 사람이 있음. 이건 아니라고요. 말이 조금 험했죠. 제가 죄송합니다.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목사인데요,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막사가 되거나, 예, 먹사가 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장로님이면요, 직장에서도 뭐가 돼야 됩니까?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권사님이면은 집에 가서도 권사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와서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로 아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 그렇게 살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 아직 어린아이 성도일 때는 그나마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적어도 오후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들은요, 달라지셔야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세로 서 있다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로 서 있다면은,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도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조금 이따 보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예배 마쳤다. 오늘 오전 예배 드렸고 오후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다. 천만의 말씀이 이제 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진짜로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제부터 진짜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면서 그 네 가지 요소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초대 교회의 모습인데 네 가지 예배의 요소가 나오죠. 첫 번째 요소가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해주고, 성도들 간에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떡을 떼며 그랬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회 모이죠. 그 다음에 우리 권사회 모이죠. 그리고 우리 부서별로 모이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슨 소리가 올라와야 되냐면은 기도 소리가 올라와야 돼요. 적어도 이 기도 소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죠. 기도 소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모임은요, 정상적인 모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에 또 예배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6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제물을 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속에 보게 되면 예배 요소 중에 시가 있고 찬송이 있고 신령한 노래가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나도 모르게 시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를 좀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면 좋겠어요. 시를. 그래서 그 시에다가 곡만 붙이면은 그게 찬송이 되는 거죠. 찬송이.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이렇게 시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7편 1절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자, 여기 예배의 요소 중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손바닥을 친다는 말은 뭡니까? 박수를 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 우리 어떨 때 박수 칩니까? 찬양할 때 박수 치죠. 그래서 혹시 우리 인도자가 우리 찬양하면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를 치세요, 같이 이렇게.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박수 치는 것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 예배 시간에요, 박수 치면 안 되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은 이런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발로 밟고 지나가면 삐그덕 소리 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는 무조건 무릎을 꿇고 앉아야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돼.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제가 이런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 한번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 가니까 이렇게 의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기도할 제일 먼저 바닥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바닥 옆에 의자 옆에 그게 무릎을 꿇고 딱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거기 있던 선생님이요, 저를 보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대단한 어린이가 왔다고. 저는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한 건데, 거기에서는요,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걸요, 너무 경건하게 보더라고요. 경건하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자 놓는 것도 사실은요, 못 놓게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여기 바닥에 앉아서 하고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고 박수는요, 엄두도 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박수 치는 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 주일날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고, 예. 그래서 주일날, 그래서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 아이스크림을요, 그 가게에 가서 이렇게 미리 주문을 해놓습니다. 그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교회는 냉장고 돈은 흔치 않았으니까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돈을 토요일날 지불을 해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일날 예 가서 아이스크림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일날 안 샀다 이제 이게 이제 자부심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안 샀다, 돈 안 썼다. 그러한 시대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요, 형과 저는 늘 머리를 감았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머리를 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감았지, 초등학생 때는 한 달에 감을 때 늘 머리를 감고, 주일 아침에 머리 감는 날입니다. 형과 더불어서 머리를 감고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그리고는요 예배 10분 전에 제일 앞자리를 걸어서 나와서 딱 이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앉아있는데요. 딱 이 자리에 형과 제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딱 들고 목사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딱 쳐다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받았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자유로운 곳에 와서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세대가 참 많이 달라졌다. 근데 저는요, 이전에 그것이 더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그 자세들, 그 모습들, 그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때 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겁니다. 그리고 즐겁게 소리 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거를 그때는 못했어요. 너무 무섭게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만 알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것도 사실은요, 허용되어진 지, 여러분 인식에 이렇게 되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칠 겁니다. 기뻐서 아마 그때는 춤을 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곳을 준비를 해 놓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막 그분의 그 영광의 그 임재 속에서 막 영광의 박수를 막 이렇게 칠 것 같아요. 막 기쁜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면서. 자, 그 다음에 시편 47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즐거운 함성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요. 막 함성을,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막 즐겁게 함성을 치르면서 그리고 그 중에 나팔 소리도 있었죠. 나팔 소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47편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 왕을 찬송하라. 예수 우리 왕이라고요. 예수 우리 왕을 위하여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찬송하라 그랬죠. 강조용법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내 왕을 입술을 벌려서 찬송하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여러분 다 외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몇 장 몇 절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이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4321이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개죠? 두 개죠. 자, 2, 4. 자, 이사야서입니다. 또 예레미야서인가 어딘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합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그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4321.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인데요,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은 아무 쓸모 없이 세상에 툭 던져 놓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던 이 자리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속사람까지 같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됩니까? 찬송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냐면은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 자, 무엇을 입고요? 양복입니까? 한복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옷이죠? 거룩한 옷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면 거룩한 옷인데요. 이 거룩한 옷은 우리의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옳은 행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은 이제 무엇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따라서 합니다. 예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을 가지, 이 옳은 행실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씩 조금씩 교정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 이제 예배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문을 통해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제 두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공적인 예배인데요. 자, 이 문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예배.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냐, 어떤 영적인 예배냐, 이것도 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예배, 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려야 되는 이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냐. 따라서 합니다. 찬송의 예배.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예배.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찬송하셔야 됩니다. 찬송. 그러니까 흥얼거리면서 나오는 노래가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으면요, 그냥 그런 노래 안 나옵니다. 발길을 돌리려고 그런 노래가 안 나온다고요. 발길을 돌리려고.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요, 성도님이 지나쳐 가는데,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들었는데 갑자기 제가 지나가면서 발길을 그리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입에서요 찬송이 흘러나와야 돼요. 찬송. 그리고 선을 행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시는 것.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게 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선한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 기도를 해드리는 것, 이 다 나누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땅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옵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이 나누어 주십시오. 물질도 나누어 드리고, 기도도 나누어 드리고, 축복도 나누어 드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그거 나누어 드리셔야 됩니다.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잖아요. 이건 나누어 드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단코 네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두고 보십시오. 저는요, 여러분들이 물 한 컵이라도 이렇게 대접을 해준 사람들은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천국 가시면 분명히 물 한 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이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영적인 예배. 이 영적인 예배의 내용으로서는요, 찬송이 있다고 그랬죠. 선을 향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나누어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 예배입니다. 다.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것으로 쌓아놓으시고 축복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 천국 가셔서 목사님 말 들을 걸 후회하지 마시고, 이거 너무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때가 되면은 면류관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을 한번 부르시고 난다.